이라고 생각하는데 4월 11일,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인권을 향한 대규모 집회가 열려서 굉장히 요란하고 복잡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서로 다른 인권이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낙태죄 폐지를 바라는 단체들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후에는 반대측 시민단체들과 교계 단체들이 모여 서로의 주장이 법제화되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 대단했고 요란했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사실은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신 초기의 아이는 지워도 된다. 괜찮다는 법을 합법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 소식에 한국 교회는 일제히 유감을 표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인데 태아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모순적 결정임을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생명조차도 살려내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죽은 생명도 살려내서 다시 살도록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여성의 자궁 속에 잉태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합법화해서 마구잡이로 살인을 자행해도 된다는 낙태죄 허용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를 불러들일 결정이라 미래가 심히 우려되는 사태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고 태아의 생명이든 유아의 생명이든 노인의 생명이든 이제 막 꺼져가는 생명이든 인간의 한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는 지켜야 하고 살려야 하고 풍성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의 생명도 얻고 보존되며 타인의 생명도 더 풍성하게 얻게 되기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부활신앙으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작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입니다. 셀 모임 때, 주일 예배 모임 때, 매일 새벽 기도회 때, 수요 예배 때, 기도회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그 중에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기대를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따른 우리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바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부활로 나아가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믿음, 신앙의 본질과 사역, 그리고 사명, 즉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 즉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핵심 본질이 뭐냐? 자, 그것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 믿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나실 때 벌써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있었어도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열두 명의 제자를 콜링한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열두 제자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 중에도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있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위에 10절에도 보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임마누엘, 사역 중에도 임마누엘, 부활하셨어도 임마누엘, 지금도 임마누엘.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되신 예수님, 무소부재 전능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 많이 늙어서 이제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고 기력이 너무 쇠하여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고 생명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꺼져가는 것을 자신이 알고 죽기 전에 아버지로서 장자 에서에게 축복할 것이라고 장자 에서를 불러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별미가 있지 않느냐. 에서야, 네가 나가서 사냥을 잘하니까 들에 나가서 전통을 메고 화살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주라.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마지막으로 장자에게 내린 축복을 내가 복을 내리겠다.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야곱 에서에게 했는데 야곱의 어머니, 뭐 에서의 어머니도 되죠. 야곱의 어머니, 그러니까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기로 보내요. 리브가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는 성경의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야곱은 엄마 치마 자락 끝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늘 화살과 활을 가지고 들로산으로 사냥을 즐겼습니다. 남자다운 자가 에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비하게 형님 잡아오는 짐승 그 고기 얻어먹고 뜯어먹고 이렇게 엄마 젖 뜯어먹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음식 뜯어먹고 뜯어먹고 야곱 야비하게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시킵니다. 야, 너는 들에 나갈 필요 없어. 집에 지게 염소 우리에 가면 염소 많지 않느냐 한 100마리 정도 있는데 가서 딱 두 마리만 잡아오느라 제일 좋은 새끼 딱 두 마리 잡아오느라 그래서 그 말 듣고 두 마리 몰고 옵니다. 염소 새끼. 그래서 어머니가 딱 목 따고 가죽 벗기고 촤악 요리를 순식간에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벌써 가져왔느냐.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짐승이 잡아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요리해 왔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순적히 짐승을 만나게 해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요리해서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들으니까 너의 음성은 에서의 음성이 아니라 야곱의 음성인데 네가 야곱이 맞느냐? 너가 에서가 맞느냐? 예, 에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말도 야곱이에요. 아닌데 야, 네 손 내봐. 야곱은 맹글맹들맹들해서 털이 없고 에서는 털복숭이입니다. 털이 푸르르 나가지고 네 손톱 보자. 손에 털이 손에 털이 있는 거 보니까 에서 맞는데 목덜미 보자. 그러니까 털이 많은데 에서 맞는데 몸은 보니 에서고 음성은 야곱이로다. 그러나 네가 에서라 하니 이리 오너라. 그래서 요리한 음식을 맛있게 염소고기 먹고 에서에게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내립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 27, 28장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장자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면들을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을 먼저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건 큰 죄죠. 그리고 그의 형 에서를 속였죠. 에서를 속여. 그리고 염소 두 마리 아버지의 허락 받아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가서 잡아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줘서는 물론 아버지가 먹었지만은 그러나 이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 받지 않고 살짝 어떤 의미에서는 도둑질한 겁니다. 염소 두 마리 도둑질해서 이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자, 이 일로 에서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자기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 약속해서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짐승 잡아오니까 벌써 먹고 다 끝난 상황 끝난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이삭이 쏘은 줄 알고 네가 이제 왔구나. 네가 늦었다. 그래서 에서가 통곡을 하며 남은 축복이라도 내게 주옵소서. 너에게 갈 게 없다. 그리고는 축복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이놈 야곱 내가 죽여야 되겠다. 분노가 하늘에 닿고 그래서 이것을 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네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따가는 죽겠다고 지금 두 아들 다 죽겠다고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따리 하나 싸들고 개나리 보찜 하나 등에 메고 외로이 아무 손에 선물도 가지지 않고 외삼촌 댁으로 하란으로 피신을 가는데 걸어갔죠. 걸어가니까 얼마나 멉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하고 누워 잠잤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꿈에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보이지 않고 하늘에 닿았는데 하늘 끝에 천사가 오라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꼭대기에 섰습니다. 앉은 것이 아니라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얘기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세요. 야곱이 이런 축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허물 많은 야곱,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 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뒤에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치스러운 이름 야곱.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면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 참. 이삭 그래. 얼마나 믿음이죠. 자기가 번제물로 드리는 모리아산에서의 번제물이 드려지는 그곳에 순종의 믿음 이삭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히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될 만합니다. 이삭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에서 볼 때.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내가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허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새벽 기도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아빠가 오지 마세요. 학교 오지 마세요. 나 부끄러워. 이 초등학생들이 특별히 또 그래요. 엄마 오지 마라. 나이 늙어 보인대요. 부끄럽다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41살에 낳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50세 할머니였습니다. 학교 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나타나는 게 부끄러워. 부끄러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볼 때 그렇게 그거보다도 100배나 더 부끄러워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셔서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서 네 허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땅에 축복을 주고 자손의 번성에 축복을 주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 민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열두 조상, 열두 지파가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의 나라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신에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 허물 많고 죄 많은 버림받아 아깝지 않은 자일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특별히 이런 보세요.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거 하면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할렐루야. 내가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놀만 빈센트 필 박사가 계신데 그분은 긍정의 삶의 대가입니다. 긍정의 삶의 대가인데 그는 늘 쪽지에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보고 읽고 묵상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이걸 쪽지 적어다니면서 시간 되면 보고 묵상하고 시간 되면 그렇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은 바로 거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늘 긍정적이었어요.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1896년 가을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 강당에서 56년 전 아프리카로 떠나 오랜 세월을 탐험과 헌신의 생활을 했던 83세 노인이 그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는 등 아프리카 문명화의 선구자였던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적인 탐험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신앙과 믿음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의 삶, 그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그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그의 근본적인 힘, 그것은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사역의 본질은 뭐냐?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함께 하심.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일에 능력을 공급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 만민에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거기에 18절에 능력을 말씀합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 사역하는 현장에 우리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현장에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불신,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 없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증언을 믿지 않고 마음조차도 완악해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못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친히 나타나셔서 믿음을 확정시켜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역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사역할 것을 말씀한 다음에 믿음에 따르는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사도들의 사역의 본질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들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이나 신념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던 불신이 가득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전능의 능력,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역의 본질,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는 본질,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의 본질, 제자도의 사역의 본질, 복음 전파의 사역의 본질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강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성경의 대표자 사사 삼손입니다. 그는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 때 맨손으로 염소 새끼 찢듯이 잡았습니다. 또 혼자의 맨주먹으로 3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단숨에 없애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삼손이 묶여있던 상태에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순식간에 쓰러뜨려버립니다. 삼손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삼손의 힘이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삼손이 놀라운 힘과 능력,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염소 새끼 찢듯이 잡아 죽일 때 일어난 신비한 일을 사사기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보세요. 여호와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삼손에게 강한 능력으로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같이 찢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 여러분에게 달라들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사자에게 못 이깁니다. 2, 3년 전에 서울 대공원 사자에게 그 관리인이 죽었죠. 물려 죽었죠. 못 이깁니다. 사람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총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1대1은 못 이깁니다. 사자 네 발이 발톱이요. 우리 목에 콱, 사람 몸에 뒤를 와가지고 콱,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자 그 동물의 그, 동물왕국 이런 테레비에 보면요. 사자가 요 딸리는 이런 뭐 황소나 뭐 물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노루나 이런 뭐 양 같은 거 갈 때 그 무거운 덩치로서 확 점프를 해가지고 위에 등에 탁 타서 싹 돌아가지고 목덜미를 콱 물어버립니다. 콱 물면요. 뛰어가다가 숨통이 막히니까 팍 팍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탁 공개를 다 뜯어먹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근데 삼손은요, 그 젊은 사자, 여기 사자는요, 원어를 보면 젊은 사자입니다. 힘이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자가 달려들 때, 맨손으로 딱 잡아서 염소 새끼 찢듯이 완전히 손을 순식간에 분해해버려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 주신 힘에 의해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은 보통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삼손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의 원천, 능력의 본질이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의 본질은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표적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의아해하죠. 이해 못하죠. 알 수 없는 힘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 기적의 능력,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술에 보면 제로 0이 많습니다. 0이 아무리 많아도 0입니다. 우리는 다 0이라는 존재들입니다. 제법 똑똑하십니까? 뭔가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다 제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실수 1 딱 붙으면 영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떠난 제로는 아무 쓰잘데 없느니라. 영이 1과 붙어있을 때 이게 실수가 됩니다. 하나면 10, 2개면 100, 3개면 1000, 4개면 만.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공부를 못해서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많을수록 좋아. 나를 떠나서는 제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능력적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능력은 여러분 가지를 살리고 가지의 생명을 공급하고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포도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달을 탐험하고 화성을 탐험하는 그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 깨알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알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포도 열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십니다. 과일을 사 먹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없이 사역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본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가수 윤도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윤도현 밴드로 알려져 있고 사랑했나봐 사랑투 나는 나비 나는 몰라요.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뭐 그렇다 하더라고. 맞죠? 있어요? 이게 있습니까? 나는 나비. 난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는 시체 말로 깡 불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앙을 가지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윤도현 변도로 한창 잘 나갈 때 자기 아버지가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폐혈증이 오고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오르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장례 준비해라 라고 사형선고 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신앙은 전무한 상태였는데 자기 밴드 멤버 중에 베이스 기타를 치는 태희라는 형이 평소에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세요, 동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듣지 않아서 자기가 뭐 아쉬운 게 있어야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요. 무슨 아쉬운 게 있어요, 잘 나가는데. 듣지 않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형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아, 신앙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바로 그 길로 밤새 교회로 가서 혼자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했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아버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후 기적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게 되고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한 보잘것없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의 능력적 기적으로 응답을 해주신 것으로 체험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곳으로서 믿음을 가지게 됐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부활의 능력, 기적의 능력, 신비한 능력이 기도의 응답으로 윤도현 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는 그의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윤도현 씨의 아버지를 회복시켜 살리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신 줄로 그는 믿었습니다.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윤도현 씨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윤도현 씨를 부르시고 믿음 주시기 위해서 또 큰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 기적의 능력,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체험토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본질은 뭘까요? 사명의 본질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사역이고 사역의 본질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복음 전파, 즉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하신 복음을 전하고 증인되라고 몇 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 사역의 본질, 해야 될 일의 본질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삶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직장을 가진 이유, 거기서 직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여기에 동사가 세 개 나옵니다. Make disciple, 베티즘,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라, teaching. 이게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죠. 사역의 본질. 마태복음에 그랬죠.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24장 46절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분이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취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부탁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베드로에게 복음사역 감당해라. 이 사명을 준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잘 먹이고 치고 새끼 낳게 해라. 이런 사명을 준 것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의 사역의 본질이 나타내는 말씀이죠. 오늘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는 대그룹 모임, 예배 모임과 집에서 떡을 떼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며 가르침에 나눔으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을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증거하는 사역이 삶의 본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예배 때마다 부활을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랬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철의 장막인 베를린 장막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 1954년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베를린 장막이 설치가 될 것이 전 독일 국민에게 동독과 서독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장막이 세워지기 전에 동독은 공산주의, 서독은 자유진영, 자본주의 이렇게 이제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270만 명이나 되는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 구름대처럼 서독으로 이동하는 어느 날 전반대 방향으로 동독으로 들어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독에 살고 있었던 호르스터 카스너 목사님 가족입니다. 호르스터 카스너 목사님 가족. 동독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서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사님들이 넘쳐났지만 동독은 목회자가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 주님의 어린 양들이 목자를 잃고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과 그의 온 가족은 역행해서 동독으로 갔습니다. 카스너 목사님은 독일의 유일한 항구 도시인 함부르크에서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독으로 들어갈 당시 겨우 6주밖에 안 된 신생아 딸을 얻고 살 집도 사에 갈 교회도 없는 동독으로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적인 삶을 살고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고 교회단 독일 교회를 재건한 일에 고민했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2차 세계대전으로 다 해파되어 교회도 없는 공산치하로 들어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던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5년의 세월이 흐른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공산치하 동독으로 갔던 6주밖에 안 된 딸은 그동안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복음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수학과 언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그녀는 라이프치히 대학을 졸업하고 동독에서 물리학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환경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이 지금 통일 독일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그는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가 되었고 2013년 그녀가 이끄는 CDU 최대우 당 기독민주연합당인데 이 기독민주연합당의 승리를 거두면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앞에 2017년 대선이 있었는데 그는 4선에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동독인들의 위인입니다. 탁 수도로 빠져나 동독으로 와서 우리 영혼을 살린 목사님 딸.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다. 메르켈 총리 모르는 사람 없죠? 그분이 그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입니다. 소박한 시골 교회에서 자란 소녀가 통일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럽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이끌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35년의 세월 동안 십자가와 부활복음과 교회를 세우고 힘썼던 그 목사님의 사역을 묵묵히 보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의 딸을 세워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를 역행해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 것이 어쩌면 두렵고 힘들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보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길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내려가고 낮아지고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작은 길이지만은 부활신앙,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신앙을 전하며 살아갈 때 그 끝에,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명의 본질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는 데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 부활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만민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평생에 삶의 바른 본질, 신앙의 바른 본질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부흥하고 축복받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